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는데 12절과 13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지난번에 우리가 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그 천국의 그 현실, 그 마지막의 현실, 다 이루어진 현실을 보았죠. 그래서 그 메시아, 여기서 순으로 나오죠. 12절, 13절에 순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앉아서 왕으로서 이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관계가 지금, 이 한마디로 그냥 두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모습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신 모든 것을 지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천국에서의 그 삼위일체 그 관계, 조화.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포함이 되죠. 참 사실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인데. 그래서 그이 one and many. One and many 하면 모든 게 포함이 되는데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인데 또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삼위가 커뮤니티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실을 우리가 이제 교회가 포함이 돼서 그 커뮤니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 관계에 포함이 돼서 지금 이제 영원히 그 평화 여긴 평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현실을 우리가 이제 기쁘게 누리고 사는, 그참다 만족해 하는, 만족하시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만족, 우리 예수님도 만족, 그것도 그냥 만족이 아니라 완전한 만족, 그리고 성령님도 완전하게 만족,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완전히 만족. 이게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데, 그럼 오늘은 이제 9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15절을 이제 보면서 이 부분을 끝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서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또그 면류관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그 성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이 날의 사건은,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이 날의 사건이 이제 이후에 더 앞의 날을 예표함으로써 그 날을 또 기념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현실, 그런 그 사건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 날을 기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기념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즉 예수님이 이루어질 그 현실을 예표하는 수준에서 기념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그 날이 궁극적인 그 이루어짐과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체를 궁극적인 걸로 받아갖고 자기들한테 이 세상 수준에서 뭐 하나님이 그냥 해준 그 수준 그거를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궁극적인 현실로 보지를 못한 것이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뭐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예표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 돌아온다. 즉 바벨론에서 회복. 그래서 그 출애굽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출바벨론이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똑같은 말인데 뭐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항상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은 이 구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 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또 말해주고 다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똑같은 현실을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바벨론에서 회복하는 이거는 여기에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즉 예수님의 사역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먼데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결국 예수님이 그 돌아온 사람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즉 세상에서 사탄에서 죄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사역 즉 그 성전 짓기에 참여되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하면은 성전을 짓는 일.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 왜? 성전이 왕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또 이루시고 계시는 일인데 교회가 이제 그 일에 참여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건데 여기 보면 헬데, 도비야, 여다야 14절에는 헬렘, 도비야, 여다야 이 세 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누구냐? 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죠. 그건 확실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그러면 요시아는 또 누구냔 말이에요. 근데 이 요시아도 몰라요. 성경이 얘기를 해줘야 알죠.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그 6장 오늘 읽은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아 요시아가 이런 사람이었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요시아가 누구냐? 네, 지금 그 요시아의 집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요시아를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 가서 우선 시작을 하죠. 에스라 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봅니다. 에스라 1장서부터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린데 특별히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너희가 포로로 이제 다 이 유다 그 지방에서 다 쫓겨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써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네들 계속 이렇게 죄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 그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게 구약의 예표 수준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들을 포로로. 그러나 그렇게 심판 내용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한 게 아니라 회복까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그러나 회복시키겠다. 예레미야가 이거를 유다 사람들한테 계속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되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바사왕이라 바사라 그러면 펄시아를 얘기하는데 그 바벨론이 펄시아한테 망하는 거 아닙니까? 펄시아가 이제 이겼어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래갖고 그 펄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시려고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놓고 거기 보면요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제 그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이제 포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펄시아가 이겼으니까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켜갖고 이제 그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너네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 말이죠. 성전이 솔로몬 때 이제 이렇게 지어졌지만 자꾸 무너지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많은 예물을 갖고 나오게끔 하십니다. 왜? 그것으로 성전을 짓게 하려고. 근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하고 그러나 그 섬기는 나라, 그 애굽을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노라.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벌써. 애굽에서 재물을, 큰 재물을 갖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도 이때와 지금 바벨론 때와 비슷해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때도 그냥 그 주위에 가서 그, 저희, 뭐, 네이버한테 달라 하니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말로 이렇게 달라 해갖고 갖고 나온.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그 금으로 싸야 되고 금으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에서 갖고 나와서 그걸로 이제 성전을 또 짓는 거예요, 가서.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여기 물품을 취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보면 플런더라고 번역이 돼요. 플런더. 근데 이 플런더, 물품을 취하였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전쟁을 하죠. 큰, 뭐,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한 나라가 이깁니다. 그러면 한 나라, 그 이긴 나라가 그 진 나라의 물품들을 다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플런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습,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이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그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셔야지 그 당시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전쟁에서 이겨서 지금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이 사람의 집의 물품을 플런더 하려면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하고 세간을 늑탈한다. 플런더죠. 늑탈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지금 뒤 배경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 출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그 사탄의 집, 즉 세상의 물품을 늑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의 집의 물품이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늑탈해서 여러분을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 아닙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이긴 임금이 그 진 나라의 물품들을 갖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죠. 이기셔서 이제 갖고 나오는. 그러나 이 전쟁을 보셔서 그 이긴다 이런 게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 세상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렇게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물품을 갖고 나와갖고 어디로 가져갔겠어요? 어디다가 모아놨겠어요? 아니면 우리 같으면 숨겨놓고, 지네 집에다 숨겨놓고, 이제 이게 성전 지라고 준 건데도 지거 같이 그냥, 뭐 이런 게 이게 사실은 의미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는 꼬라지들을 보면 지금 그짓 하는 거랑 똑같은데.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성전 짓는 데 쓰라는 건데. 뭐지건줄 알고 지네 집에다가 숨겨놓고 지만 잘 사는 건 다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오시면 뭐 집에 많이 놔두면 뭐 합니까? 그거 그 하나님이 쓰라는데 쓴 게.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다 바치는 것만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왜? 내 자식들도 잘 키우고 그 자식들 잘 키우려고 집도 좀 안전한 데서 사고 이런 것도 다 성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의식이 모든 것이 지금 성전 짓는 일이라는 수준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애 키우는 것도 그거고, 그런 수준이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랑 동떨어져서 지금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을 제대로 안전하게 키우고, 잘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런 것도 그가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걔도. 그러니까 다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지금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꼭뭐 애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또 성전이고 자기가 그 일에 참여되고 교회에 그래서 뭐, 이 복음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데려오고 하는 게 이게 다 성전 짓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걸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재물을 어디로 가져갔겠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요시야 집에 가서 예,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자.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는데 은과 금을 취하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냥 요 구절만 가지고 이해가 하게 되면은 이들이 금과 은을 지금 갖고 나오는데 요시아 집에다가 둔것 같이 지금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시아가 뭐냐? 역대하 31장. 역대하 31장. 14절을 보시면요.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성전 예물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가 있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역대상 28장 11절서부터 보면요. 거기에는 또 이런 게 나와요. 28장 11절.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량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약 곧 여호와의 전에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 그러면 지금 성전 곡간, 즉 스토링 하우스. 그러면 성전에 스토링 하우스가 있는데 그 스토링 하우스가 뭘 거기다가 갖다가 그러면 모아 놓는 거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것만 지금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이 3장 11절. 이거 저 뭐야? 말라기 3장 10절. 그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야? 헌금 많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넘치게 주겠다는 지금.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데 내 집에 창고를 얘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십일조를 바치고 예물을 바치는 것을 이 모아두는 그런 창고, 성전에 있는 곳간, 창고 이런 게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 요시아의 집이라. 근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우리 집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성전도 집이라고 불려지고 우리가 사는 집도 집이라고 불려지고 이런 뭐 곳간 이런 방 이런 것도 집이라고 불려진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집이라 했을 때 거기 가서 지금 느헤미야 10장 38절에도 골방이라는 단어, 곳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성전 그 스토리지에 지금 이런 예물들을 다 갖다 놓는데 거기가 요시아의 집이 아니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또 뭐야 열왕기 하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한번 이 요시아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와서 왜 그 집에 가서 이거를 금과 은을 갖고 나오라 이런 말이 도대체 뭔가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 하 25장을 보세요. 열왕기 하 25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의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나오고 부제사장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지금 관을 씌우라 해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 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요시아는 지금 성전에서 그런 예물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맡아서 총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제사장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뭐 확실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성전에 이런 그 예물이나 이런 거를 다 모아두는 곳이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게 이제 요시아의 모습이 아니냐 이제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해놓고 출애굽기 25장에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하고 금, 은, 놋, 뭐 청색, 자색, 홍실 뭐 이러면서 쭉 나오죠.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도 하나님 백성들이 군대로 표현이 되죠.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그 진 나라의 물품들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결국 왕으로 생각하시면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왕한테 갖다 바쳐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그 두 왕이 있었을 텐데 그 이긴 왕이 부하들이 다 갖고 나와서 그럼 누가 뭐 다 자기 갖는 거예요? 그 이긴 왕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리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즉 언약의 높은 왕으로서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자기한테 바칠 것을.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 살다가 보니까 참 이런 게 거부감이 많이 옵니다. 왜 왕한테 다 갖다 바쳐요? 그러나 여러분 왕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러죠. 천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천국에까지 가서 민주주의 하려고 그러면 그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럼 왕이 다스리는 것은 왕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왕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왕이 좋은 왕이 될 때에 그렇게 돌려줄 때 그 왕이 혼자만 그러면 뭐 잘 되기를 바라느냐? 그게 아니라 좋은 왕인 경우에는 그 백성들에게 다 또 나눠주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왕이냐? 당연히 좋은 왕인데. 그러나 이 왕한테 다 바쳐야 되는 그 개념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왕이 당연히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이 좋은 왕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 왕이 나쁜 왕이면 그러나 나쁜 왕이라도 어떡할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이 좋은 왕이 되시는 게. 나쁜 왕이라도 할 말 없어요. 그 왕을 순종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왕국인데.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서부터 이런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지금 물품을 갖고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왕한테 우선 바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원하시는 거는 왕한테 이런 걸 바치지만 결국 그 바치는 걸 통해서 뭘 바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바치는 거죠. 그 충성과 그이뭐 로열티부터 해서 그다 바치는 거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왕국이에요. 그러나 이 사탄이 참 재밌게 끌고 가죠, 세상을. 한번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이.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으려면요. 그 백성들이 완전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그 백성들 마음대로 하는 데가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야 되니까. 우리 지금 배워온 컨셉은 이게 죄인이 왕이 되면 항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왕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 역사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그냥 이런 개념은 전부 나쁜 걸로 돼 버렸죠. 그러나 참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안 되게끔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왕이 좋은 왕일 때는 왕국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모르죠. 또 인간은 또 내가 왕일 때가 제일 좋은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왕 되면요, 좋은 왕될것 같으세요? 안 돼요.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1절. 민수기 3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이 컨셉을 잡으세요. 지금 그 출애굽기 사건의 유월절 사건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예표하는, 참 구원을 예표하는 수준인데 거기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백성 대신에 피가 흘려져. 동물의 피가 흘려져. 그래서 신학에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죠. purchase. 근데 뭐로? 피로.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price를 내고 산 바가 됐다.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 거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딱 구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된다는 그런 컨셉을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이런 예물을 바치고 지금 하나님께 이런 걸 가져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는 지금 이런 물품을 늑탈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사탄에서 뺏는 것처럼 그 물품이 드려지는 것도 결국 거기서 사람이 드려지는 것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백성이 돌아오고 성전이 건축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왕에게 바치는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을 받아 이제 그 구원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바쳐지는 거 아닙니까? 이 바치는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자꾸 내가 뭐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이해하면은 진짜 이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끌고 갑니다. 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이 문제, 저 문제 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내 삶이 중심이고 내가 중심인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왕국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 다시 돌아가서 이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14절에 보시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 이 네 사람 스바냐의 아들 헨까지 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11절하고는 그 면류관은 이 네 사람을 기념하는 것으로 두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면류관을 지금 그 성전에 두라는 것이 이 네 사람을 기념하라기보다는 네 사람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To these four people.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념한다는 그 단어가 이 네 사람을 기념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은 그렇게 두고 그렇게 그날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이 네 사람에게 기념이 되는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게 왜 네 사람을이라고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 지금 그 뭐야 그 이 요시아의 집에 가서 이런 금과 은을 취하여 그렇게 만들어서 성전에 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전에 두면서 그것이 이 네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두면서 누가 왕인가가 이제 증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네 사람이 그걸 보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다 이루어져서 드리는 그런 것을 기념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왕이고 누가 이루신 것인가가 기념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라. 이거는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가시면 16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지금 속전 지불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는 그거보다 좀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여기에 미디안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서부터 읽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죽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하고 25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시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하면서 쭉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54절까지 읽으면요. 54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즉, 그 회막, 그 성막 안에 지금 여기도 이제 이 전쟁에서 그 이제 뺏은 것을 그 물품들을 분배하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금을 취하여 성막 안에 넣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보고 기념을 하는 거지 거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풀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 스가랴 말씀도 지금 이 사람들을 기념하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념하게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뭐 그렇게 어려운 컨셉 아니죠. 근데 번역이 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갖고 이 뭐 그대로 읽으면은 이게 좀 이상한 저 뭐야 이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관이 여호수아 머리에 쓰여집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벌써 공부했듯이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관이 여호수아 머리에 쓰여지면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에게 쓰여지는, 즉 예수님께 이 받쳐지는, 왜? 왕에게 받쳐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신학에 와갖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뭘 바치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죠.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뭐야, 세상에서 인정이 안 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원리들, 그 컨셉은 항상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이 왕이세요. 지금 왕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바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즉 성전 짓는 걸 끝내시고 사탄과 전쟁에서도 이기시고, 그래서 모든 면류관이 이제 예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뭐 하는 거라고 이해가 가세요? 이제 정말 그 예수님께 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다 바쳐져 있는 현실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뭐야 이 바벨론에서 갖고 나온 이런 예물들을 이게 성전을 짓는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원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치면서 사는 게 그게 요즘도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뭐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자꾸 성전 짓는다 그러면 건물으로 끌고 가면 안 되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려면 아니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야 헌금을 내고 하는 것이 이 목사 먹이고 하는 이것도 다 말씀 가르쳐지고 말씀 전해지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란 말. 그래서 그 성전에서 좀 배고픈 사람이 있고 먹을 게 없으면 또 돈을 우리 헌금 낸 걸로 또 도와주면서 이 결국 성전 짓는 즉 여러분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하면서 살게끔 그 중심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중심으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 많이 버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마지막 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먼데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이 15절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보겠어요. 근데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치라고. 그러면 이게 나쁜 왕이 그저 자기밖에 몰라갖고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바치라 지금 이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극이나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이게 참 사탄이 교묘해요. 우리는 그런 컨셉이 많이 들어왔죠. 왕에게 바친다 그러면. 아니, 왜 바쳐야 돼? 이렇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나 정말 그 현실에서 정말 진리는 당연히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야죠.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다 바쳐지게끔. 마태복음 21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거 보면서 좀 정립하면서 끝내죠.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서부터 읽으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만일 한 비유를 들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포도 그 이 송이를 가지고 애굽에 심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아니죠. 거꾸로 얘기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에 심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의 그 저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그 내용을 포도원을 차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좋은 그 열매를 얻으려고, 그 좋은 포도를 얻으려고 했더니, 이게 먹지 못할 포도만 그냥 계속, 프로듀스를 한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불평을 하시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즐기지 못하는 이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참포도나무니, 이제 이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들의 가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참포도나무에 연결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 포도를 이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이제 그,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좀 잘 즐기려고 그 열매를 지금 아주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타국에 갔어요.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즉, 그 백성들이 열매인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고, 즉, 여기서는 이제 좋은 포도를 좀 먹게끔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이게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원 역사 전체가 비유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과 때가 가까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하나님 선지자들이 죽임도 당하고, 얻어 터지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는데, 회개하라 하면서 하는데,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 이제 완전 예수님을 이제 보냈는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위업을 차지하자 하자. 완전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이제 지가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이스라엘만 나쁜 게 아니죠. 우리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예, 예루살렘 그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죠. 그러면 40절,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이제 맞춰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데 바치기는커녕 지금 그 좀 받으러 하나님 대신 받으러 온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사람들로 바꾸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이 즉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왜? 이스라엘이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들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사람들이란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바쳐야죠. 그런 사람들로 바꿔진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물론 뭐 우리도 죽인 거죠. 그러나 구원 역사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죽인 거 아닙니까?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분께 다 드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고 예수님 말하자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 절대적인 왕이시란 말입니다.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란 말입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그 왕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분께 모든 걸 바친다는 개념이 없이 사는 거는 아 이게 지금 자기가 어디의 시민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시민이라는 거를 지금 깨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받쳐져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서 받쳐져 있습니다. 그 받쳐져 있는 현실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 자신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 얻으신 재물이에요. 이 재물들이 왕께 바쳐져야 합니다. 그걸 기념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걸 보고 지금 우리의 현실, 아, 기념하라,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러분과 제가 먼데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구원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좀 건축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주라. 성례. 그 다음에 그들을 디스플린. 그러니까 디사이플을 만들라. 근데 disciple 하면 discipline 하고 단어가 똑같죠? 그게 뭐예요? 치리. 치리를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시는데. 그 땅끝까지 가서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상명령이. 근데 이게 지금 교회의 표잖아요. 즉, 이거 하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즉,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 지어라,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삶 전체가 그 성전 짓는 걸로 다 중심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뭐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왕국도 아닌 것 같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냥 뭐 이상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면 예수님의 명령, 지상 명령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명령이니까. 그 성전 짓는 것에 모든 것이 주어져야죠. 예. 그때 그렇게 될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더 공부하죠. 그러나 결론 내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의미가 뭔지.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 지금 6장에서는 우리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거고,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건가.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움 아니죠.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게 지금 요구가 되다 보니까 아니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러나 결국 변한 게 없습니다. 구약서부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단한 가지. 성전 왕국 짓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이루시는 겁니다. 그일 같이 하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지금 스가랴가 지금 보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네 성전 지라. 스가랴가 보내진 이유도 지금 성전 다시 지라고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돌아와 갖고는 좀 짓는 척 하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성전 짓는 게 뭐야? 그냥 내버려 내깔려 놓고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스가랴를 지금. 야, 니네들 정신 차리고 성전 져라 이말 아닙니까? 근데 안 듣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지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루어진 수준에서 그 완전히 이루어진 수준에 이제 여러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가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돼버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전 짓는 거를 중심으로 사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 잠자는 때까지 쫙 보면은 이제 내일서부터는 난 성전 짓는 걸로 중심으로 살겠다 했을 때, 뭐 이렇게 밖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뭐 삶이 모습이 달라져요? 뭐 회사가 바뀝니까? 뭐 여러분 하는 일이 바뀝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러니까 즉,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삶이 어떠한 현실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그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중심으로 이제 사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지금 가진 자비나 그 마음 먹고 계속 일하는 자비나 그런 것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물론 완전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자기를 인식시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아, 이런 거였지. 이런 거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앉으시고 통치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왕을 서브하고 왕을 워십하고 왕에게 다 바치는 그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이런 삶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기는 것이 이제 성전을 짓는 참성전, 천국을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 일에 참여되는 것임을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는 일 모든 일이 그 예수님 중심, 그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다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눈에 보이게 성취하시는 그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즉 믿음으로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